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번 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오스틴 장관이 오는 23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순방 중 싱가포르에서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하는 안보행사에 참석하고 또 고위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의 순방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과 영내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지지 또 아세안의 중요성 증진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해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동남아 지역 순방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형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인해 4차 유행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어제 강요회의 뒤 이같이 밝히며 앞서 발표했던 방역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보건 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하는 문서로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병원 등 복지시설에 들어가거나 기차, 비행기 등에 탑승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시설 사업체가 이용객들의 보건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벌금은 기존 4만 5천 유로에서 1,500 유로를 낮추고 적발이 반복되는 사업체에 대해 점차 벌금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대부분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지만 대회의 의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선수와 관계자들도 안전하고 안심한 가운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백신 접종도 시작돼 긴 터널에서 마침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의료 종사자 등 팬데믹과 싸워준 사람들 덕분이라면서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에 평화와 연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야구연맹과 멕시코 야구리그는 어제 출국 전 대표팀 숙소에서 검사한 결과 감염자 두 명이 보고됐다면서 두 선수는 대표팀 숙소에 한 명씩 따로 격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두 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두 발의 로켓포 가운데 한 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한 발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곳에 떨어졌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군 유지군은 이날 4시 직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포가 레이더에 탐지됐고 이어 이스라엘 측이 레바논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군 당국은 이스라엘이 와디 함물 지역에 12발의 포격을 가했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은 지난밤 발사된 로켓포 발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주권과 국민에 대한 위협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자 페드로 카스티오가 우파 후보 게이코 후지모레를 꺾고 남미 국가 페루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페루 선거당국은 어제 카스티오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스티오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국가적 단결을 촉구하며 페루를 정의롭고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노력과 희생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 약 4만 4천 표 차이로 카스티오 후보가 후지모리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후지모리 후보는 대선 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부 표의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후지모리 후보는 이날 내가 수호하기로 맹세한 법에 따른 공식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진실은 어떻게든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티오 당선인은 오는 28일 5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도록 전념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돕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 기구가 또다시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는 26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중심에 인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 세계 미국 공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과 이런 전문이 북한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북한이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를 목표로 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전문을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6일 블링컨 장관이 미 공관들에게 보낸 전문을 입수했다며 여기에는 블링컨 장관이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지침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이 미국의 동맹국가에서도 시행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인권과 관련한 미국 내부 문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폴리티코의 설명이었습니다.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줄곧 관측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6개월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외교의 중심으로 놓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월 국무부 청사에서 행한 미국인을 위한 외교정책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8개 핵심 외교 과제 중에 민주주의 회복을 포함시키면서 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Shoring up our democracy is a foreign policy imperative. Otherwise, we play right into the hands of adversaries and competitors.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 정책의 필수 과제이며 그렇게 다루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구심을 심을 모든 기회를 엿보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대국들과 경쟁국들의 손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국무부 당국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독재 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대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지난 5월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다룰 것이냐는 BOE의 질문에 미국이 종교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수용소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대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ith respect to North Korea, We continue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PRK's wide-ranging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severe...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핵 문제는 현실이고 중요한 도전이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국가 안보나 양국 간 문제를 다루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월 북한 자유주간을 기념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계속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 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꾸며낸 정치적 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문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핵 등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행정부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ore we talk about human rights to North Korea, it appears regime change. That's how they interpret it. You know, so I mean,
매닝 연구원은 북한 인권을 언급할수록 북한은 이것을 정권 교체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재앙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목소리를 내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핵 문제에 대한 외교 활동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인권을 통한 비확산 문제 해결은 특정 국가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연결돼 있는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se countries are ti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th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non-proliferation.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와 연결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핵 문제 해결에 인권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반면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앞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인권은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며 미국은 이런 가치를 전념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는 미국 건국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돕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하도록 하는 법안이 19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올려 심의한 뒤 표결에 붙여 찬성 415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 주도로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한 총 21명의 의원들이 지난 2월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돼 지난해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과 같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여했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현재까지 4년 넘게 공석입니다. 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계속 안고 있는 고통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족 중 상당수가 70대에서 90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봉을 용이하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대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 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16일 VOA에 이날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한국계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은 이날 맹 의원의 법안과 함께 본회의 표결에 올려질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조치 일환인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가 또다시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19일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와 매우 제한된 나라, 높게 제한된 나라로 나누고 북한과 방글라데시, 차드, 콜롬비아 등 15개 나라를 높게 제한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10개국이며 매우 제한된 나라는 카메룬과 콩고, 이라크 등 9개 나라입니다. 보고서는 세부 항목에서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긴 가운데 북한은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 제한, 지형과 기후 기반 시설 등 환경의 물리적 제약 등 분야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이동 제한, 인도주의 활동 방해에서는 2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접근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국가 당국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용과 교육, 의료시설, 여행은 모두 북한의 사회정치 계급제도인 성분을 기반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인도적 지원 물자 이동을 계속 제한하고 자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절적 홍수가 기반 시설에 피해를 주며 특히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인 북한 내 이동 제한과 중국과의 국경 봉쇄가 생필품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4월까지 외교관과 국제기구, NGO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정보 접근 제한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식량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상황을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CAPS는 지난해 12월 등 지속적으로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9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6개월간 우선순위는 신종 코로나 검사와 감시 등 방역활동을 벌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수 장비와 개인 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RC는 이날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발발 16개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상당한 양의 개인 보호용품과 의료용 소모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적십자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면 긴급 구호 작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IFRC는 북한으로의 현금 이체가 불가능해 지원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적외선 온도계와 개인 보호용품 등 의료 장비와 물품의 부족 사태를 여전히 겪고 있다며 추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이 90만 6,13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재난 위협 감소에 3만 5천여 달러, 보호소 설치 등에 6만 7천여 달러, 복원에 26만여 달러, 식수와 위생에 21만 5천여 달러 등이 배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IFRC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16개월이 지난 가운데 5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의료진과 함께 북한 주민 592만 명의 방역 지원에 나선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를 위한 유전자 증폭기와 적외선 온도계 790개, 개인 보호가운 200벌, 개인 보호용품 36세트 등을 코로나에 대응하는 당국에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WHO는 지난 9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보건성은 이달 1일까지 총 3만 2,512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액이 전달보다 4배가량 증가하며 다시 1천만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북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 하락하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중국 해관총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1413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입은 1231만 8천 달러, 대중 수출은 181만 8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전달인 5월 북중 교역액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하며 월 교역량이 한 달 만에 다시 1천만 달러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5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71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약 75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총 무역액이 346만 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평년과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사실상 교역 중단 수준인 2만 9천 달러와 3천 달러에 그쳤다가 3월 1,297만 8천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4월 2,875만 1천 달러까지 증가했다가 5월에 다시 271만 4천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어 6월 북중 교역액이 전달보다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8,767만 9천 달러, 수출은 912만 4천 달러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2019년 6월 두 나라의 교역액은 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6월 교역량은 2년 전에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상반기 북중교역에서 보이는 급등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단지 배 한 척이나 기차 한 대에 실린 화물 정도만으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thinking it really doesn't tell us anything because the numbers are so small. Just one shipload or one train can make a huge difference.
이 정도의 등락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지난 4월 대중 수입이 급증했던 것은 북한이 곡물과 비료가 필요해 수입했던 것으로 6월 수입 증가분도 소비재 품목이 아닌 4월과 마찬가지 성격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증가폭이 커 보이는 것은 수치 자체가 낮은 데 따른 착시 현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변동폭이 10배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한편 북중 국경 봉쇄가 지속된 올해 상반기 두 나라의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급감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6,572만 8천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5,676만 9천 달러, 대중 수출액은 895만 9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중 수입액인 3억 8,300만 달러보다 85.2%, 대중 수출액인 2,900만 달러보다는 67.3% 떨어진 수치입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95% 줄었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11억 4,500만 달러, 대중국 수출은 1억 500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5,676만 9천 달러를 기록한 올해 상반기 대중 수입액은 중국 당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대중 수입 중단이 구매, 판매, 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북한의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e merchants now don't have anything to sell, buy and sell. Not just sell, but not buy either. So they don't have anything to do. Nothing to buy, nothing to sell.
상인들이 판매할 물건뿐 아니라 구매할 물건도 없는 등 상업 활동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은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대중 수출 품목인 주문 생산 방식의 시계를 예로 들며 현재 생산업자들은 북중 교역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품을 구매할 돈도 구매할 방법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국경 봉쇄의 영향을 받은 2020년 1월 이후 북중 교역액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누적되는 것은 북한의 시장 기능과 주민들의 생활에 끔찍한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it's terrible. I think it's really adding enormous amount of pressure on not only the ability of markets to function effectively.
북중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주며 일반 주민들의 소비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여름철과 가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도 여전히 북중 국경 봉쇄 등이 이어지는 상황은 북한의 식량 안보는 물론 전반적인 주민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8일 러시아의 극동 지역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의 인기 광고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구직 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북한 노동자들과 김정은 정권에 여전히 큰 소득을 안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주택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광고를 실은 한 북한 노동자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 노동자는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김정은 정권에 바쳐야 하지만 북한에서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안보리 제재가 북한 노동자 체류를 금지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건설회사 관리자들은 북한 노동자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며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발효된 2019년 12월 2일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가 줄었다고 신문에 말했습니다. 이들 관리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값싸지만 양질의 노동으로 평판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에서 일하게 되는 건 북한 내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하고 드문 기회지만 통상 외국에서의 노동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장시간 근무에 낮은 임금에다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중엔 북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다른 북한 노동자는 학생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내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러시아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은 4천 명에 못 미쳤고 이 중 2,600명이 학생 비자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여행 통제에 따라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511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잔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외국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통해 입국해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자로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일하면서 인신매매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러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3천 건에 달하는 신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 내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믿을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검증하거나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과 학생들, 관광객들에 대해 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는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러시아 주재 기업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 국적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 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몽란 LLC를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이 기관들이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져왔다며 제재 단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IT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금융과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에런 아놀드 위원은 지난 4월 한 웨비나에서 가상화폐 해킹은 석탄 수출 등 북한의 전통적인 활동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입원이라면서 IT 관련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중국 등에 진출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두 달 뒤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문철명 사건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8일 변호인 측과 재판부에 제출한 공동 서한을 통해 21일로 예정된 사전 심리를 오는 9월 13일 주간으로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서한에서 변호인 측과 어떻게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게 최선일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은 사전 심리가 계속되는 게 모두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새로운 날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21일로 예정된 사전 심리는 연기되며 9월 중 새로운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앞서 문철명은 지난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재판부는 60일 이후인 이달 21일을 다음 심리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돈세탁과 돈세탁 공모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업을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의 인도 요청을 승인했고 문철명은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지난 3월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직후 돌아온 하비 스톰스 소령의 유해가 지난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안장식에 참석한 스톰스 소령의 자녀들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아버지의 희생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스톰스 소령의 안장식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알링턴 국립묘지, 평양 김일성 광정의 34배인 258만 제곱미터의 크기, 미군과 가족 40여 만 명이 안장돼 있는 이곳에서 이날 특별한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21발의 예포와 나팔수의 진홍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장대 34명이 예우를 갖춘 채 성조기를 덮어 운반한 관 속의 주인공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하비 스톰스 소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다시 한국전쟁에 미국 육군 제7보병사단 31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스톰스 소령은 1950년 12월 1일 혹한 숙에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스톰스 소령은 넷째 아들을 임신한 아내와 9살인 장남 샘 등 어린아들 3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날 장례 예배와 안장식엔 스톰스 소령의 네 아들과 자손 등 60여 명의 유가족, 미군과 한국군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장남 샘 스톰스 씨는 일본에 있던 가족이 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도쿄 기차역에서 헤어진 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n he turned around and looked back, you know, he had kind of a puzzled look on his face.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가족을 향해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데 대해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샘 씨는 이후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피 울기도 했으며 어머니마저 10년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가족에게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의 돌봄으로 네 아들은 큰 농장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인 2019년 8월 샘 씨는 운전을 하던 중 미군 당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송환한 55상자에서 아버지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I was shocked and Greg said, Sam,
We found your daddy.
장남 샘 씨는 크게 놀라 농담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한 뒤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울다가 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린 69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안장식에서 미군 의장대는 스톰스 소령의 관을 덮었던 4개의 성조기를 고이 접어 이제는 백발이 된 4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전달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샘씨 등 스톰스 4형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 등 공산군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스톰스 소령의 전사 당시 임신 중이던 부인의 뱃속에 있었던 막내 로버트 스톰스 씨는 신앙의 자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자유를 위해 싸운 아버지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oday's funeral is really about the honor shown to my dad, and that's what it's always been about. Even we were able to.
이날 장례식은 아버지에게 보여준 명예에 관한 것이며 가족이 2~3년 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가족이 받았던 존경은 자신이나 형들에 관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스톰스 소령의 장손이자 샘 씨의 아들인 짐 스톰스 씨는 이날 장례식이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할아버지와 미군이 자랑스럽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You know, we were there helping a fellow nation against tyranny.
미군 등 유엔군은 모두 독재와 압제에 맞서 동료 국가를 돕기 위해 한반도에 간 것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미국의 문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짐 스톰스 씨는 할아버지는 당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한국인들을 옹호하고 돕기 위해 참전한 것이라며 할아버지의 희생에 관해 가족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샘 씨 등 스톰스 가족은 이날 안장식이 사랑하는 가족을 7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정기작가로 이날 안장식 뒤 만찬 등 여러 행사를 자비로 지원한 수전기 씨는 스톰스 가족이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거의 고아로 자랐다며 스톰스 소령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real people who gave up their father and lived as almost orphans, right, when their mother passed away. So they became orphans.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은 36,574명에 달합니다. 스톰스 소령은 71년 만에 그리던 조국 땅에 안장됐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국 전쟁의 미군 실종자는 7,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날 스톰스 소령의 안장식에 참석한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당국자는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반드시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연방 상원의원들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는 한국 정부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무소속 존 유디착 주 상원의원과 함께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 총영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1975년부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투미 의원은 성명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인정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전 참전용사 중 상당수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1950년 6월 25일에서 53년 7월 27일 한국전 전쟁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복무했거나 1955년 말까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 미국의 참전용사 혹은 유가족에게 수여됩니다. 또 1950년에서 53년 사이 한국 해역에 배속된 미 해군 함정에서 복무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가 수주 안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파견 중 신종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한국 청해부대 장병들이 긴급 수송 기편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한국 내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1,2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누적 변이 감염자는 4,60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1,252명 가운데 1,001명이 한국 내 감염이고 나머지 251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한국 내 감염 사례 가운데 델타 변이는 719명으로 71.8%를 차지했는데 알파형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변이가 확인된 10명 중 7명이 델타형인 셈입니다. 델타형 변이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델타형이 확인된 사례는 6월 3주차에는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주별로 21명, 52명, 250명, 71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델타형 변이 감염자만 놓고 보면 한 달 새 약 42배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한국 내 확진자 가운데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도 6월 3주차만 해도 2.5%에 불과했지만 이후 주별로 3.3%, 9.9%, 23.3%, 33.9% 등을 나타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전체 확진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우점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수준의 우점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전파든 확진자 간의 전파이든 아니면 집단 감염 사례이든 기여하는 부분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델타 변이의 그 점유율, 그 우세 변이화가 되는 것도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 중인 한국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2월 출항한 문무대왕함 장병은 모두 301명으로 이 가운데 함장과 부함장을 포함 82%에 달하는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20일 오아시스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송 작전을 전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급파해 현지 도착 6시간 만에 이들을 나눠 태워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 멀리 해외 바다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장병 전원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신종 코로나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7일 사이 확진된 사람은 모두 23명입니다. 기지별로 보면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11명이 확진됐고 동두천 캠프 KC 6명, 오산 공군기지 3명, 서울 공항 내 K-16 기지 3명 등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한국 국적 계약직 근로자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내 누적 확진자는 총 1,085명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 방역당국은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 4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을 기록한 이후 2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0일 0시 기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629만 1,956명으로 전체 인구의 31.7%에 해당됩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9%에 해당하는 661만 3,294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블린 씨의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에블린 정 씨는 미국에서 참 많은 것이 달라진 탈북 난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학생들을 노동에 동원시키는 북한에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했던 에블린 씨는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마쳤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미국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기를 시도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대학에서 공부도 해보고 또 직업전선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라고 말하는 에블린 정 씨.
저는 일단 국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스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시민으로 되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도 이제 지워졌잖아요. 그런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좀 되게 신기해요. 북한에서 이제 미제 앞잡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미국 사람이 돼버렸다는 게 이게 너무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 난 미국 사람이야. 그렇게도 가끔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랍다?
새로운 국적을 갖게 된 것. 미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에블린 씨가 미국의 시민이 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시민권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핑거프린트 하러 갈 때 백문제 아주 작은 이런 책을 주거든요. 책은 아닌데 아주 얇은 책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쓰는 것도 이제 조금 써야 되고, 읽는 것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본래는 그 코로나 한 3월 달에 터졌잖아요, 작년에. 그때 터져서 다 셧다운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터뷰 날짜가 3월 중순쯤 됐었는데, 10월 달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영어가 자유로우셨으니까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힘든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계속 저는 외우고, 그러고 또 저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을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또 압박감은 있었죠. 이제 그거 시험을 치니까 압박감은 있었죠.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무슨 망신이냐, 이러고. 네, 저는 한 번에 붙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창피, 근데 한 번에 안 붙었으면 아마 엄청 창피했을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절차가 더딘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탈북 난민으로서 미국의 시민이 된 에블린 씨. 당시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엄청 이렇게 꾸미고 이제 가서 제일 처음에 앉아서 제일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때 한 40명, 50명 됐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냥 제일 처음으로 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도 받고 이제 선서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일해주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선서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받았을 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이렇게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뿌듯했고, 아, 내가 진짜 헛살지 않고 여기서 잘 버티고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변화의 순간, 중요한 순간은 늘 큰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북한 분들께 도와주시는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님 펌이라고 있으세요. 그분께서 제 시민권 신청 그런 서류 작성 이런 거 다 도와주시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지 체크도 전화로 가끔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온 탈북민들은 태어나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큰 도전이며 부담입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지난 10여 년간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는 미국인 변호사 토마스 바커 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에블린 정 씨가 받게 된 것인데요.
원래 시민권 시험 그 서류 작성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한 1,000불씩 들잖아요. 근데 제가 아예 돈을 안 내고 그분이 다 도와주셨어요. 북한 분들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로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분들 이제 서류 작성 이런 거 다 어려워하시고 이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나서셔서 다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이렇게 폐쇄된 국가 북한에서 태어나 자유의 땅 미국을 밟은 지 6년 만에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2020년 10월 날짜로 올라온 에블린 씨의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 시민 증서를 든 에블린 씨는 게시물에 한국어와 영어로 짤막한 소감을 적었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미국 시민이 되었네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미국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살게요. 에블린 씨가 미국 시민이 된 후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막 여행 다니려고요.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파리도 다녀오고 싶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도 이제 며칠 전에 다녀오고 이랬는데 진짜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긴 한데 또 젊었을 때 많이 놀아요.
시민권을 받기 전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안했던 에블린 씨에게 날개가 달린 셈이었는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동부 뉴욕과 워싱턴 DC를 다녀간 에블린 씨. 시카고 지역 공중파 방송국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에블린 씨가 카메라에 섰습니다.
머리가 너무 날려가지고.
괜찮아요.
저는 일단 시카고에서 이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 방문을 했어요. 3명의 동행 친구들 저랑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뜻깊은 여행인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여기 버지니아까지 운전해서 자러 같이 로드트립으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차분히 말을 이어가는데요.
일단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다른 북한 사람들 제가 왜냐면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미국 분들한테서도 도움을 받고 이제 한국 분들 커뮤니티 이런 등등 분들께서 저한테 뭐 멘털적으로든가 아니면 뭐 그런 지연적으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풍부하거나 제가 있는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블린 정 씨. 낯선 상황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는 20대 탈북민 여성 에블린 정 씨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열대 우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승무원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이 세 사람은 1969년 7월 16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출발해 7월 20일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제일 처음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분 후 버즈 올드린도 달에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달에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이날 올드린과 암스트롱의 모습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6억 5천만 명이 이 경이로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성공적인 착륙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달 표면에 2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과학 관측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약 20kg에 이르는 달나라 돌도 가지고 옵니다. 우주인들의 성공적인 달 착륙 임무에는 총 195시간 18분 35초가 걸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설치한 레이저 반사경을 통해 달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고 달에서 가져온 암석을 분석해 지구와 태양계의 기원도 밝혀냈습니다. 1973년 7월 20일 영화배우 브루스 리, 이소룡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약물 남용, 심장병, 암살 등 여러 의혹이 난무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1년 사실적인 액션의 첫 주연작 당산 대영이 홍콩 영화사상 최대의 흥행작으로 떠올랐고 잇따라 정무문과 맹룡과강이 인기를 끌면서 최고의 스타가 됐으나 할리우드와의 최초 합작영화 용쟁호투를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이소룡은 중국인 아버지와 중국인과 독일계 백인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했고 홍콩에서 성장한 중국계 미국인으로 무술 배우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소룡이 홍콩과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는 기존 홍콩 무술 영화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콩 액션스타 계보의 원조격으로 이소룡이 제작한 영화는 이후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무술 영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소룡은 실전 무술인 절권도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